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고함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2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겨울 2차 캠프 첫날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길이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길이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의 길이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말을 듣든 누구를 만나든 다 부정하고 불신하고 판단하는 쪽으로만 마음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마음을 합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조금 더 더듬어 들어가 보면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이 옳은 사람이 되어 있고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가다가 불행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대전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참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1년인가 2년인가를 살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동안 이 형제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하나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또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그 계기를 통해서 무너뜨리시면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대하면서 마음이 주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겁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작년에 마하나임에 가서 봤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바쁘게 그렇게 사는지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 형제님이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고 늘 그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에 반응하고 그 육신에 오른 생각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 마음은 육신이 끄는 대로만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에서 그 육신을 한번 벗어버리고 말씀 속에 적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만나고 한 번씩 신방을 가서 면회를 해보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가면 며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평상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또 말씀 속에 젖어들면서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의 세계가 자꾸 비춰지는 거죠.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에 이끌려 살면 좋으련만 또 어느새 육신이 끄는 그대로 막 또 마음을 내어주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자가 자기를 믿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길을 가보지만 마지막은 돼지우리에 다다르게 되고 궁핍하고 주림배를 움켜쥐고 돼지 먹는 지엄여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당자는 뭘 깨닫느냐면요, 내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주지 않으면 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것도 못 먹잖아요. 결국은 신앙은 구원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세계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잘해서 내 성실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와 신앙은 엄연히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끝이 나지 않고 내가 버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나를 벗어버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신앙은 믿으신 악망할 앙, 믿고 바라보는 세계, 무엇을? 하나님을. 신앙이라는 그 두 글자 속에서 아주 단순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인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하는 것, 이건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잘하느냐,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뭘 못하는 사람? 목사님이 한 번은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전에 서울제일교회가 있었는데 뒤에 예배당 출입문이 있는데 아이들이 덜렁대고 문을 제대로 안 닫으니까 자동 제어 장치를 만들자. 그 자동으로 이제 문을 딱 열고 그냥 들어가도 문이 스르르르 하고 자동으로 닫히도록 그 기능을 설치를 해놨는데, 예배를 늦게 오는 형제 자매들이 문을 열었다가 미안하니까 빨리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잡아당기니까 가만 놔두고 들어가면 스르르 조용히 닫힐 건데 그걸 잡아당기니까 쾅 하니까 다 쳐다본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그렇지 않아도 늦게 와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왜 이놈의 문이 쾅 닫히는 거야? 황손이 나니까 또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또 얼굴이 벌겨가지고 들어가 앉아있는 거죠. 이 문은 덜렁대는 사람한테 좋아요. 그렇죠? 그냥 휙 잡아당기고 쑥 들어가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닫히는 문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잡아당기니까, 예?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들은 이 문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새마을 열차를 처음 타봤나 봐요. 자동문이 있잖아요. 자동문이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싹 지나가고 들어가서 그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닫혀야 말이죠. 지나가고 나면 저절로 닫히는 자동문인데 이분은 자동문을 몰라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막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 지켜보던 분들이 킥킥대고 웃는 거죠. 한 신사분이 그냥 놓고 지나가라고 내가 닫을 테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뭐가 닫히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냥 스르르 자동으로 닫히는데 신앙은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그러면 종교에서 신앙으로 언제 전환이 되느냐면 내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로 사는 거고 아 내가 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요. 내가 그 문제에서 손을 딱 대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손을 떼고 나면 주님의 문제가 돼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제가 형제로 지나고 있을 때 제가 막 벗어나려고 찾아갈 때는 이게 뭐가 이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한 번은 대전도 집회 기간에 찾아뵀는데 그래 할 이야기가 뭐야 나 바빠 10분 있어 10분을 저에게 주시더라 제가 길이 없습니다 그래 길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네 나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은 안 써 하나님이 쓰는 사람만 써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가서 살아봐. 하나님이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자네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 가서 내가 자네 부를게. 가봐. 근데 이건 내가 바라는 이게 아닌데 각본이 아닌데 제가 바라는 각본은 뭐냐면 제가 길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자. 그게 뜻대로 안 되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면 두 말 안 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늘 이렇게 돌아서서 나왔어요. 근데 세월이 이제 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드니까 아 저도 이렇게 착하게 보이지만 오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목사님 제가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아, 그 소리 하면은 또 그렇지 해보니까 안 되지 이제 알겠어? 그러면서 또 저를 받아주실 줄 알았더니 더 이렇게 대노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시면서 네가 하니까 안 되지 그러시고 나가시더라고요. 누가 하니까 안 된다고요? 아,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안 된다 하는데 네가 하니까 안 된다 그러네. 그리고는 이제 오전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한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중간쯤 갔는데 목사님이 또 제 생각이 났나 봐요. 오늘 아침에 한 형제를 만났는데 아직도 펄펄 살았더라 하면서 그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길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사람 아직도 펄펄 살아있구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고 없어야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저 피아노를 만드는 나무 수십 년 동안 바닷물 속에 담그는데 그리고 나무 속에 진을 다 기름기가 빠질 때까지 그 속에 그냥 담가 놓는다. 기름기가 다 빠져나왔을 때 이 나무를 켜서 피아노를 만든대요. 그러면 나무가 틀어지지가 않는데 조금이라도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나무가 틀어져 버려서 악기를 만드는 데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기가 다 빠져서 그 나무로 피아노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렇게 탕탕 때리면 소리가 공명이 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사람도 다 자기 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힘이 세력이 구축되어 있어서 내 틀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내 자신이 다 산산이 무너지고 꺾여지고 비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당신의 손에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쓰기 전에 먼저 나를 비우는 일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전에는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든 목사님과 교제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목사님을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어. 이미 그 전에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을 일으켜서 박 목사야, 너 대전에 가거든 조균이 한번 만나봐라. 그 마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가 12월 크리스마스 칸타타 기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대전에 오시고 이 예배당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예배당을 둘러보시고 밑에서 저를 떡 보시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따라오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자 이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30장 사무엘 30장에 애굽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병드니까 버리고 떠나더라. 애굽 소년의 마음에 아말렉이 싫어지지 않겠느냐? 아말렉이 미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굽 소년은 아말렉에 대해서 선을 긋고 다윗에게 속할 수 있었다. 이제 너가 싫어져야 해. 이제 너 자신이 미워져야 해. 그래서 너 자신에 대해서 선을 긋고 너에게서 돌아서야 돼. 그래서 교제하라는 거야. 신앙은 참 쉽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자네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서울로 불러 올릴게. 교제하게. 그리고 목사님이 가셨는데 전에는 내가 붙잡으려고 했고 내가 벗어나려고 했고 내가 뭔가를 깨달으려고 내가 뭔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안 됐어요. 이제는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를 애굽 소년 그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애굽 소년에 관한 그 말씀 앞에 세워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소년의 위치에 두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 만났는가? 버려진 그 자리에 병들어 죽게 된 그 자리,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다 끝이 난 그 자리에 다윗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는. 죽음 앞에 있는 그가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다윗이 살려주니까 생명을 얻더라. 애굽 소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비우시고 무너뜨리시고 낮추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시고 나에 대한 기대가 끝이 난 그 자리,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버려지고 비워지고 포기된 그 자리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종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나를 건전해 주실 때 거기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 스스로 내 모습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내 모습을 알아도 돌이킬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나를 거기서 비춰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회개케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세계란 말. 그래서 신앙은 언제 되는 거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듣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에 피부병이나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보기에 잘 모르겠거든 금고를 시키라고 했어요. 가두어 놓으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가두어 놓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번져가느냐 진행 상황을 보고 아 이건 피부병이다 이거는 문둥병이다 이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진단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진단은 틀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정확한 진단은 영적인 인도자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가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요즘 의사들이 힘든 게 스마트폰에서 이미 병원에 오기 전에 자기 병의 진단을 내려가지고 온답니다. 80%가 틀린다고 합니다. 고작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지식창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나 써놓은 글 그거 보고 거기서 지식을 얻는 겁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그 지식창에 나오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내 병명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기 병의 진단을 내리고 왔는데 의사가 볼 때는 80%가 틀렸다는 겁니다. 제일 가장 어려운 것은 확실히 자기가 검색한 내용, 자기 진단을 믿고 있는 환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걸 뒤집어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환자는 왜 병원에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거지 환자는 자기 병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쩌다가 자기 진단이 맞아떨어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야구를 할 때 감독이 번트를 대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자기 판단을 믿고 뻥 하고 쳤는데 홈런이 나왔습니다. 그 선수 그때부터 감독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판단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감독은 때로 그 선수를 길들이기 위해서 경기를 아예 내보내지를 않고 후보로 내려놓는다. 감독이 이 선수가 홈런을 잘 치는 선수라도 때로는 작전상 번트를 대야 될 때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도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하고 났을 때 95가지 항목의 후유증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사인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생명까지도 의사에게 맡기면서, 그렇죠?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생명까지 의사 손에 맡기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자기가 의원이 돼서 자기 진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맡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많은데 환자가 적죠. 누가 의사를 필요로 합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연약함을 느낄 때, 내 부족함을 알 때 그 사람에게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믿고 내 육신을 섬겨주고 위해주며 살아왔는데 육신은 나를 위할 줄 모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육신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 육신은 나를 위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은 나를 망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나발의 아내된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25장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랬습니다. 자, 심이 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비가일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발과 살고 있습니다. 나발은 심히 부한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과 함께 사는 동안 아비가일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죠. 사는데 심히 부한 사람인데. 자, 아비가일이 나발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낙이 있고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고 나름대로의 삶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자, 이 나발 완고한 사람이라 행사가 악하다. 자, 근데 아비가일이 누구를 믿고 지금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의존하고 그 나발에게 기대를 두고 나발에게 소망을 두고 나발을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발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아비가일의 삶에 사망이 찾아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주가 찾아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한 번도 나발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이런 저주가, 이런 불행이, 이런 죽음이, 사망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터득해서 그 속에서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에 인해서, 종들로 인해서 이제 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발의 그 많은 양떼 가축들이 다윗이 울타리가 되어줘서, 다윗의 군사가 울타리가 되어줘서, 담이 되어줘서 도둑들의 그 양을 훔쳐가는 걸 다 막아주고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선을 좀 베풀어라. 그때 나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느냐면은, 이새 아들은 누구며 다윗은 누구냐, 근일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더라. 어디로서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준비한 떡과 고기를 주겠느냐. 자, 종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의 담이 되어줬어요. 다윗이 우리의 담이 되어줘서 이 양떼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윗을 향한 고마움, 감사함이 있는데 나발은 감사함도 몰라요. 나발은 전혀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나발의 집에 사람을 멸하겠다.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지금 나발의 집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종들은 들었어요. 나발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 종들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종들을 통해 아비가일은 사망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하실지니 다윗이 이미 이 집을 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비가일의 마음에 들려진 사망의 소식은 그를 나발의 곁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구나. 나발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끔 교회 안에 보면 더불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오라가지고 자기만 오라가지고. 여기 혹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나발이에요. 예. 어떤 형제님이 나발이 발음이 잘 안 돼가 나파리가 그러던데. 예. 나발과가 많아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지? 왜 내가 죽게 되는 거지? 나발과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나발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 멸망을 당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은 나발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마음에서 나발을 원수로 여기고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은 나라는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위하고 육신을 섬겨주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의 결과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에 유익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 나발에게서 떠나야만 삽니다. 나발을 버려야만 떠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마음에서 나발에게서 기대를 두고 나발을 믿고 바라며 살았지만 이 나발로 인하여 죽게 된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아비가일은 이제 나발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속하여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참 기뻐하는 걸 보는 겁니다. 야,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피를 흘렸겠다. 네가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하였느니라. 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 나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서 나발이 왕 같은 잔치를 베풀며 대체해가 있는데 그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왕 같은 잔치를 배설할 수 있죠? 그것은 이미 자신에게 죽임이 온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비가일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다윗이 허리춤에 칼을 차고 이 집을 멸하러 왔었다. 내가 나가서 다윗을 만나고 왔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더니 나발이 그대로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열흘 동안 그냥 마음이 죽어서 그냥 쓰러져 있다가 죽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나발은 이세 아들이 누구냐? 다윗은 누구냐?
큰일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던데 어디로 서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준비된 떡과 고기를 주겠느냐. 그렇게 무시했던 다윗인데 자신의 생명이 다윗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장래, 우리의 생명,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에게 속해졌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사환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그 다윗의 종들이 와서 너를 다윗이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 했을 때 땅바닥에 딱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 나는 당신의 사환의 발실길 종이니. 그러면서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에게 속하여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속해 살던 삶, 저주였습니다. 그가 나발에게 이끌려 살던 삶, 육체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돼서 다윗의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아내가 돼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행복이 있었고 그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에게부터 따라다니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누구의 아내라고 붙어 다녀요?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제가 강남에 있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그 상황극 보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이 난단께. 그 상황극 보니까 연기를 그렇게 하던데. 아니 생각이 딱딱 나는 걸 어쩐껴. 그런데 이제 자 이제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목사님이 아 조규윤 목사가 전에 복권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목사님이 들먹이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이 이름이 안 떨어져 나가고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아비가일인데 나발을 남편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그의 삶에는 저주요 멸망이었지만 그가 이제 나발에게서 떠나서 다윗을 만나 다윗의 아내가 돼서 살아가는 삶은 생명을 낳고 나발에게서 얻을 수 없는 행복, 나발에게서 얻을 수 없는 기쁨, 나발에게서 누릴 수 없는 평안, 소망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자신을 믿고 육신의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과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저주였습니다. 그가 나오미의 인도를 받으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발치에 내려가 눕게 되고 그 발치에 내려가 누웠다가 보아스 마음을 만나는 순간부터 보아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자기로서 살아가는 삶과 비교도 안 되는 생애였단 말입니다. 아멘. 그 룻의 마음의 표현을 들어보면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극히 거룩하신 자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나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했는데 마지막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야,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 딱 꺾이더라고.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그 여인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 그들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천한 여종, 그리고 다윗 앞에 당신의 사완에 발씻길 종. 보아스를 만난 룻의 마음을 보면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아비가일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발하고 같이 살 때가 행복했나? 다윗하고 함께 살 때가 행복했나?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하고 살 때가 더 행복했다고 그러겠어요? 다윗하고 함께 살 그렇죠? 여러분, 나발이라는 육신의 기대를 두고 사는 삶 행복했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비가일처럼 나발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이사를 가야 해요. 아멘. 예. 이제 나발 싫어요. 이제 나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저 나발이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저 나발에게 속한 삶 자체가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저주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나발을 버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이 처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했으면 거기서 선을 딱 긋고 예수님께 이사 가면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께 이사 가면 되잖아요. 나발과 붙어 사는 동안 저주예요. 나발의 집에 머물러 사는 삶 망하는 길이에요. 이제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윗에게 속한 삶을 사십시오. 다윗이 언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줄 알아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라는 육신을 딱 선을 긋고 다윗에게 속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지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처리하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을 처리하시는 것처럼 나라는 육신을, 나발이라는 육신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서 주님은 처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죠. 질그릇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보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어떤 자매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막 몸이 아프고 그런데 그 몸이 아픈 아이를 안쓰러워서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이보다 엄마가 더 문제. 엄마가 마음이 너무너무 여리고 약해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내 안에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배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보석처럼, 황금처럼, 사파이어처럼 그렇게 여기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를 나와도 그냥 누구하고도 대화 나누지 않고 누구하고도 마음의 교류 없이 혼자 고립된 채 예배당에 왔다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제가 얼마 전 인도에 다녀오면서 야,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돕고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 예. 아, 이제 대답도 잘하시네요. 신년 되니까. 자,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이렇게 대답만 이렇게 잘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10분 일찍 오세요. 예. 아셨죠? 아, 예. 아이, 뭐가 2018년 확 소망스러워지네요. 예.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확실히 믿어요? 안 믿으면 구원 받아야지. 네. 자, 구원 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살다 보면 예수님이 떠났다가 돌아오시기도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있을 때는 예수님 안 계실 거 아니야. 이상한데. 시험 들어, 아니, 여러분 뭐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다가가면 막 들이받대. 그때는 예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계세요? 아니, 그때도 예수님 계시는데 왜 나한테 들이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계시는데 왜 지금 짜증내고, 왜 불신하고, 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계시는데. 진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저한테 들이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다 어디 갔네. 이유는 간단하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 안 믿으니까 그렇지 뭐. 이해돼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 들이받을 일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아, 평상시 순한 양처럼, 정말 그 순한 양처럼 그렇게 살던 형제, 그렇게 살던 자매가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막 황소가 돼가지고 들이받는 거 보면, 예? 사자가 돼가지고 막 물어뜯는 거 보면, 하, 그때는 그냥 예수님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것 같아.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계신단 말이죠. 아, 좋습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자, 예수님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다르겠죠? 예?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진짜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똑같다면 여러분도 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똑같으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박 목사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 이현목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이나 여러분 예수님이나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박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나 같아야 달라요. 그 목사님 막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동안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죠? 아멘. 자, 여러분 속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죠. 근데 그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을 내딛고 나가는 동안 동일하게 종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성경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떻게 됐어요?
가진 자로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모든 것 가졌어.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는 나발로 살았던 아비가일처럼 내 육신의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망하는 길이요 저주일진데 이제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길 바라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영적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